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고백, 내가 만난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신앙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했습니다. 성경의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적, 육적인 치유와 새로움을 경험하는 장소로 상징되지요. 저는 이번 간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실로암으로 보내셨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제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보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한지 몰랐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실로암들을 하나씩 돌아보며 제가 무엇을 보게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실로암을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1970년 매운 꽃으로 유명한 충청남도 청양에서 5형제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성격은 내성적이어서 낯을 많이 가렸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만 5이었기에 가끔 어머니께서는 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고난한 농사일에 집안 일까지 도맡아 하시는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에게만큼은 조잘조잘 말을 많이 하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지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작고 소박한 시골 교회였지만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이 좋았지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었지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을까?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옥이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았지요. 그 작은 교회는 성도님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했지요. 겨울철에는 성전에 난로를 떼야 했기에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 참나무로 된 통나무를 잘라와서 도끼로 패고 교회 공터에 쌓아 놓았지요.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1983년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봄과 가을에 두 차례 부흥성회가 열렸는데 서울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평소 저는 칠갑산 두메 산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말씀이 믿어지면서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흥성에 내내 이어졌지요. 견딜 수 없이 밀려오는 감동과 뜨거움에 제 입술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의 종으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중학교 2학년은 흔히 말하는 중2병의 사춘기 시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며 성령을 받은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지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 주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중학교에 가려면 왕복 8km를 자전거로 통학해야 했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학교에 갈 때나 집에 올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첫사랑의 은혜가 있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제 영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었고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싶었지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읽고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요. 당시 저희 집 뒤편에는 농기구를 놓아두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골방으로 삼기로 하고 낮에 아무도 모르게 농기구를 정리하고 비닐 포대를 깔아 기도할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주무시면 창고에 들어가 중얼중얼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곳은 저에게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느끼는 공간이었고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공간이었지요. 그리고 저의 삶을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너는 밤마다 창고에 가서 무엇하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 더 이상 그 창고에서 기도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이 새벽 예배였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신 말씀과 같이 성경을 들고 실로암 찬양을 부르며 캄캄한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는 그 길이 너무 행복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에는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예정론에 대한 고민이었지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예정론이라는 신학적인 문제와 부딪혔지요. 제가 예정론을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구원과 멸망이 미리 정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제게는 이것이 너무 큰 문제였지요. 학창시절 저는 지옥이 두려워 친구들이 원하는 술과 담배도 원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정해놓으셔서 내가 지옥에 가야 한다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고민이 제 신앙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 무렵 또 하나의 환경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저수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동네 주민 모두가 이주해야 하는 일이 생겼지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일가 친척이 있는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답답했지요. 그렇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크다고 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녔지요. 그러나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오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볼 수 없을까? 참 궁금했지요. 게다가 예정론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었기에 저는 참된 교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실로암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친구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현재 만민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뜨겁고 당회장님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신다는 내용이었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저는 앞뒤를 따질 겨를이 없었지요. 어머니께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1989년 9월 초 무작정 서울 신대방동으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그 주간인 9월 8일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의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신학교 건물이 당시의 성전이었지요.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뜨거운 열기와 충만함으로 가득 찼는데 그 순간 내가 그토록 찾던 교회를 찾았구나 이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했지요. 이렇게 등록을 한 후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쏙쏙 풀려나갈 때 그 희열은 말로 다할 수 없었지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예지 예정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은 자유의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서 변화되는 행함에 따라서 구원의 축복과 응답 그리고 천국의 처소가 정해진다는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놀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것임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동안 막연했던 천국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들어가는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의 처소와 영광이 다르다는 것과 이런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으라는 말씀에 참 신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편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중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지요. 이렇게 죽기 전에 간신히 구원받은 강도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다해 죽도록 충성한 사도바울이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면 어찌 하나님이 공평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설교 말씀을 드리며 전율이 느껴졌지요. 이처럼 예지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풀릴 때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원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 기도 말씀을 설교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기도할 때 세상의 것을 차단하며 잡념 없이 마음 중심을 모아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자 그대로 골방을 찾아 기도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며 영적 무지함에 웃을 수밖에 없었지요. 출애굽기 12장 9절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하신 말씀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먹되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뜻을 깨달아 읽고 행해야 함을 들을 때 이렇게 영적인 뜻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참된 목자를 만남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권능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싶어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제가 기대했던 교회를 만나기는 어려웠지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통하여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각종 질병에서 치료받는 수많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고 싶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제가 간절히 원했던 신앙의 모습이었지요. 그런 저에게 만민은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암과 같았고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과 같았지요. 세 번째 실로암은 주의 종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본 교회에 등록한 후에는 청년선교에서 기관장과 선교회장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2년 교단이 창설되어지고 신학교가 개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너무 기뻤지요. 드디어 1992년 연합성결신학교가 개교했고 저는 영광스럽게 첫 입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신학교 입학한 후에는 마음의 할례를 이루고 성결되고 싶어서 금식을 많이 했는데 3일 금식은 기본처럼 느껴졌지요. 3일 금식을 연이어 7번 하기를 몇 차례나 하였고 7일 금식도 몇 번을 했지요. 신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는 20일을 금식도 했습니다. 변화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가족 복음화를 위해 7일 금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평생 농사일에만 매달려 살아오신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금식하고 싶었지요. 원래는 다음 주에 금식하려고 계획했는데 갑자기 그 주간에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주관이 되어 즉시 순종하여 7일 금식에 들어갔지요. 금식 5일째쯤 되었을 때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큰형님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던 날 아버지께서 회를 사시려고 바닷가에 있는 수산물 센터에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지요.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기사님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주셔서 급하게 뇌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급성 뇌출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뇌 속에서 혈관이 터져 출혈이 되는 상황인데 피가 나오면서 스스로 굳어서 터진 혈관을 막아 지혈을 시켰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며 의사도 놀랐다고 하지요. 이 일이 일어날 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주관하여 7일 금식을 한 주 앞당겨 드리도록 하신 것임을 깨달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요. 이후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하신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그 이듬해에 여선교에서 주관한 효도잔치를 제주도에서 해드렸는데 그때 참석하시어 은혜를 받으시고 본교회에 등록을 하셨지요. 이후 어머니는 2년 전인 2024년에 소천하시어 천국에 가셨고 올해 89세 되신 아버지는 부산에서 신앙생활하시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한 또 다른 훈련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주의 종으로 소원한 것은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가족들은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보다 제 힘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여 신학교를 졸업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직장생활과 신학교 공부를 병행하기 위해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야간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첫 직장을 구하여 사무직을 지원했는데 연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3개월 동안은 영업부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내성적인 성격인 저로서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 상품을 파는 일이라서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요. 그러나 주의 종이 되려면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기에 훈련을 받는 것이라 여기며 도전해 보기로 했지요. 3개월 동안 클래식 레코드 음반을 판매하는 영업 연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 높은 빌딩을 오르내리며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 계약을 맺으면 배송 직원이 음반을 배달하는 형식의 영업이었지요. 그런데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문을 두드렸다가 도망치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여 낯선 사무실에 들어가 모르는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영업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내성적이었던 제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영업만큼 좋은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특히 퇴근 시간이 자유로워 야간 6시에 진행되는 신학교 수업에도 지장이 없었기에 영업부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지요. 그 후에는 마늘을 깔 때 사용하는 작은 기구를 노상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다 보니 종로에 있는 대기업 본사 앞이나 여의도 빌딩 등지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오고 들어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팔아야 했습니다. 입구에 물건을 진열한 후 직접 마늘 까는 시범을 보이면서 마늘 까는 기구 1,000원입니다를 외치며 팔았지요. 이 또한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처음에는 동료가 하는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동료를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새 저도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점심시간 1시간 동안 6만 원에서 7만 원을 벌기도 했지요. 수입도 수입이었지만 더 기뻤던 것은 제가 저 자신과 싸워 이겼다라는 사실이었지요. 소극적이고 두려움에 빠지기 일쑤였던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더 기뻤지요. 제가 신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영업은 약 2년 동안 했던 보험 영업이었습니다. 초, 중, 고, 교사 및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나온 교직원 연금 보험을 팔아야 했지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을 만나려면 학교, 교무실과 대학교, 교수 연구실에 찾아가서 상품을 팔아야 했는데 내성적인 저로서는 쉽지 않았지요. 지금은 학교 출입조차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당시에는 학교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지식이 많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을 만나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말문이 막힐 것 같은 두려움으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지요. 지금까지 했던 영업도 그랬던 것처럼 보험 영업도 처음에는 두려움에 많은 시행착오와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울 경기권의 수많은 학교에 교무실과 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수 연구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보험을 파는 담력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사람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고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배우게 하셨지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지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도 저에게는 또 하나의 실로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앞으로 쓰여질 주의 도구로서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드디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주의 종이 되려면 연합회장단의 사명이 있거나 맡은 분야에 확실한 열매가 있어야 했지요. 저는 선교회장이었기에 신학교를 졸업한다 해도 주의 종이 된다는 보장이 없던 때였지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소원을 했기에 불안하거나 안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주의 종의 사역을 도와줄 배필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했지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신학교 3학년 때에 현재 레이저으로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선미 권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1995년 11월에 결혼하여 올해 30살이 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원로 목사님께 축복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께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학창시절에 주의종으로 소원을 하였기에 주의종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원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 주셨지요. 이후 며칠이 지난 12월 초에 비서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지도기사로 인사임명이 났다며 출근 날짜를 알려주는 전화였지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하여 1996년 1월 27살의 나이에 주의종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5살 무렵인 중학교 2학년 때 주의종이 되고 싶다고 눈물로 소원했던 그 소원이 13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종이 된 후 만난 실로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종의 길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96년 1월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고 첫 사역지인 학생주일학교 1학년 지도교사를 맡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여학생 4명이 가출하는 일이 생겼지요. 학생들을 찾기 위해 교회 인근 PC방과 만화방을 밤낮으로 찾아다녔지요. 잠실 롯데월드에서 봤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약 일주일 만에 학생들이 돌아왔는데 이 학생들을 만나 가출한 이유를 들어보니 부모님들이 아들만 사랑하고 딸들은 외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편협적인 사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지요. 험한 세상에 이 여학생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밤낮으로 기도하며 찾아다닐 때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주의 종의 사역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하는 동안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99년 7월 30살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이하를 보면 실로암에서 눈을 뜬 후 소경이었던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으로서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두려운 징계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이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이와 같이 담대히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본 교회에 오기 전에 권능을 사모하여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적인 연단으로 함께 사역했던 주의종들과 많은 송드림들이 떠나갈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시편 62편 11절에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듯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각종 권능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안진백에 일어나는 수많은 권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열매들인데 이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왜 떠나지? 하고 마음이 아팠지요. 하나님께서는 2013년 연단을 통해 다시 한번 저를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시 저는 봉천동을 담당하는 교구장으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몇 주의 종들에게 모든 보직을 내려놓고 제 교육을 받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도 그 대상자에 속했는데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고 마음을 바꾸고 문제를 찾기 위해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첫사랑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교육 프로그램은 오전 기도원 집회에 참석한 후 개인 기도와 말씀 모장을 하고 클린센터를 비롯한 교회 곳곳을 청소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교육의 시간들을 통해 제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말씀 모장 시간에 창세기 강의의 말씀을 정리하는데 큰 깨우침이 왔습니다. 학창시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성령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사모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마음 깊이 느끼며 살아왔는가?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정작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했지요. 창세기 강의 첫 번째 말씀에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와 내 마음을 알아 나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므로 내 마음의 감동을 그에게 전달해 줄 때 그도 그 마음을 받아 그의 마음을 내게 전달해 주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으신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지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약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또한 그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졌지요. 그 순간 나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떠올랐습니다. 밀려오는 감동에 기도는 깊어지고 어느새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는 통에 자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받고자 원하셨던 그 대상이 바로 나였구나 였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입술로만 고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었지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였던 것이지요. 그 순간 제 입술에서는 영적인 소경이 바로 저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죄종으로 사역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을 뜨게 되었지요. 이런 감동으로 말씀 보장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말씀을 계속하여 정리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산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꿀을 먹으면 맛이 느껴지기에 참 달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을 먹은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참으로 달다라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순간이었지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꿀송이 같은 말씀의 맛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본 체험은 제가 만난 가장 깊은 신뢰함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클린센터에서 분리 작업도 했습니다. 성전이 넓고 성도님들도 많았기 때문에 주일이 지난 월요일이나 행사를 마친 후에는 많은 쓰레기가 나왔지요. 여름에는 냄새도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이 쓰레기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자 감사가 나왔지요. 그동안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찰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도 생각났습니다.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제 마음도 정리되는 것을 느꼈지요. 그때는 단순히 쓰레기를 분리하는 시간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제 마음의 쓰레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저에게는 실로함이었지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죄종 사역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재교육의 특별한 시간을 갑자기 보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과 내면을 돌아보며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깨달음은 제 삶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적용되었지요. 제 교육을 잘 마친 저는 아동주일학교와 주사랑선교에서 사역을 한 후 현재는 중국 일교구장으로 6년째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오신 이분들은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며 변화되고자 하는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드려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방하고 있지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성도님들 중에는 자신들의 생애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거창한 것보다 작은 사랑부터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은 성도님이 계시면 케이크를 준비해서 직접 찾아가 촛불을 켜드리고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지요. 그것은 단순히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해마다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그러한 사랑을 전하면서 놀라운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몇몇 남장년 일꾼들이 난생 처음 케이크로 생일 축하를 받아본다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지요. 몇 차례 그렇게 본을 보여드리자 그 모습을 여장년 일꾼들도 자연스럽게 보고 배워서 이제는 자신들의 생일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일도 챙기고 구역 식구들의 생일에도 서로 케이크를 준비하여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스럽고 감사했지요. 그러면서 제가 간직했던 소중한 소장품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주의 종님들도 받으셔서 가지고 계실 텐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주의 종들의 생일 때마다 보내주셨던 생일 축하 카드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된 이듬해인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원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생일 축하 카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원로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기에 가끔씩 꺼내보곤 하였지요. 저는 그 카드를 조모임이나 일꾼 모임에서 참석한 모두가 직접 보고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지요. 카드 안에 담겨진 원로 목사님의 영원사랑의 마음을 일꾼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소중한 분들이기에 여러분이 사랑받고 축하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여 전했지요. 또한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소규모 말씀 모임을 만들어 약 1년 6개월 동안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지요. 주보에 실린 지난주 당회장님의 설교 요약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천천히 살펴보고 각자가 깨달은 점과 마음에 와닿았던 감동을 서로 대화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일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말씀이 이해된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 영혼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감사했고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문화가 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지요.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실로암에서 배운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입니다. 그러게 지금도 사랑하는 교우 식구들에게 제가 만난 실로암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저도 사랑으로 이루고 채워야 할 분야가 많기에 함께 이루어간다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지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입니다. 만약 그 소경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지요? 나는 눈이 안 보이는데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왜 하필 실로암인가요? 다른 물에 씻으면 안 되나요? 눈을 고쳐주신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실로암에서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순종해서 갔지요.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실로암은 단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것이 첫 번째 실로암이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도 참된 목자를 만나 영의 깊은 말씀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신앙의 의문들이 풀렸던 시간도 신학교에서 성결을 사모하며 금식했던 시간도 영업을 하며 사람들과 부딪히고 내성적인 성격을 깨뜨렸던 시간도 주의 종으로서 영혼들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던 시간도 연단을 감사로 받아들이며 낮아짐을 배웠던 시간들도 모두 저에게는 실로암이었지요. 그리고 2013년 제 교육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았던 실로암은 가장 값진 실로암이었습니다. 이 모든 실로암에서 결국 제가 만난 분은 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제가 만나게 된 분이 바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음 주 9월 8일은 제가 이 재단에 등록한 지 만 37년이 되는 날입니다. 20살의 청년으로 처음 이 재단을 인도받아 지금 이 거룩한 단에서 37년의 삶을 돌아보며 간증 설교를 하기까지의 신앙 여정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계속해서 저를 실로암으로 보내셨고 그때마다 조금씩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만민이라는 실로암에서 올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무수한 권능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이러한 권능은 지금도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금번 2026년 만민학예 수련회를 역대급 수련회라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권능, 회개의 찬양과 뜨거운 눈물, 파워풀 예지를 통해 받은 성령 충만한 감동은 간증 설교를 앞둔 저에게 깊은 영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지요. 무엇보다도 잊고 있었던 퍼스트 러브, 첫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다시 회복한 역대급 수련회였음을 저 또한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는 무수한 영혼들이 몰려올 새 성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단과 당회장님을 도와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신 실로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